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루 종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상형 형식으로 이제 과거에 이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실패했는가를 기억해 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그리고 지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결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걸 배운다라고 이제 혹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천 년 역사를 민들레 꽃이 마냥 온 땅에 흩뿌려져서 유리방황하던 가운데에도 1900년대 초에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겐 절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쳐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들이 지켰던 전통과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었어요. 틀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또 지난 세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나 연약함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들은 성경의 절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절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절기의 역사요, 절기의 문화요, 절기를 지키는 삶이에요. 그 절기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아주 불편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아버지, 뜬금없이 왜 갑자기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는데요? 그런 자녀들에게 과거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었고 어떤 실패를 했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문화요, 역사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미 민수기에 실패했던 현장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3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광야에서 쓰러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뭐라 그랬죠? 불평했어요. 이게 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 차라리 노역을 해도 거기는 고기까마 곁에 우리가 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터뜨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결과가 불만이고 불평인데 그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람 말이라는 게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야단칠 일이 있어도 좋은 말로 야단을 쳐야 돼요. 좋은 말로. 얼마든지 좋은 말로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혈기로 분노로 자기 성질을 자녀들한테 퍼붓죠. 망할 놈, 망할 놈. 끔찍한 욕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도 다 우리 어머니들이 지혜로운 야단 때문에 그랬어요. 옛날에 코를 풀어줄 때도 흥해라, 흥해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흥하고 농담입니다. 이거는 잠 깨시라고. 어쨌든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지혜롭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 말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 조심합시다. 맞아.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언어도 늘 어두웠고, 내 마음이 심드렁하니까 내 표현도 늘 심드렁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누굽니까? 갈렙.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갈렙 말고 또 한 사람 들어가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을까? 뭐 흔히 아는 대답으로 순종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들어갔다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자, 그러면 여기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입국 조건이 순종과 불순종이 기준일까?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밖에도 누구도 들어갔죠? 여기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얘네들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불순종, 순종의 개념에서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도 들어가요. 자녀들. 근데 사실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는 코올리게 어린애들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가리켜서도 아이라 그랬죠. 아이. 아이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등학생 정도 아이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나무 단을 누가 지고 올라가죠? 가파른 산을 그 아이가 지고 올라가요. 그 아이라는 표현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지, 테크난이라는 히브리 말은 청년이란 뜻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테크난. 잘 안 외워지면 그냥 제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테크나. 테크나. 제 이름이 테근이거든요. 아이란 뜻이에요. 그게 제 호가 옛날에 30년 전에 친구가 지어줬는데 광아요, 광아. 아야자를 호로 붙여줬어요. 아이라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말로, 빌미로 만든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 자녀라 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자녀들은 39절에 보니까,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순종 불순종만이 절대 기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왜 자녀들, 이 아이들이 여기 등장을 했을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모두를 가르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이 자녀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이면서도 천국의 조건을 뭘로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크기에 조건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의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더 세냐의 조건으로,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 개념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으시고 퍼포먼스 하나를 나타내십니다. 아이 하나를 세우죠. 거기 보세요.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크기로 물었어요. 이게 이제 철저히 누구나 빠져있는 세속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 항상 믿는 사람마저도 크기로 일을 하려고 하고 크기로 재려고 하고 크기로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제자들이 빠져 있었던 함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맑고 순수한 거. 아이들이 정말 맑고 순수한가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죠. 여기서 아이가 갖는 가장 핵심 가치는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존해요. 징그럽게 의존해요.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 절감하시죠. 평생 달라 그래요. 해달라 그러고 징징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갖는 성경에서의 1차적 메시지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1장에서 너희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넓은 세대들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가나안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뭐냐면 거기서는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현장이다 그 말이죠.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거긴 크기로 들어가는 곳도 아니고 싸워서 뺏는 땅도 아니고 순종을 배우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실패한 까닭에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시켰던 훈련이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자,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덩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훈련시킨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갖고 온 거대한 조직과 공동체예요. 머나먼 길을 흙먼지 날리면서 애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손에 손을 잡고 털털거리며 가요.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텐트 쳐놓고 끓여 먹자. 먹어야 또 가니까 또 피곤도 하고 잠도 자야 되겠고 해서 천막 치고 속 걸어놓고 불 떼고 막 또 끓입니다. 그리고 물론 만나가 있었겠지만은 만나 요리해서 만나 볶음해서 만나 무침 해가지고 온통 만나판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씻고 애들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곤하겠어요. 잠을 잘라 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야,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 나 못 가. 가능해요? 혼자 죽는데요? 왜 하필도 지금 움직여? 내일 아침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그럴 수 있나요? 또 일어나서 애들 깨워가지고 징징거리는 거 챙겨서 싸질머지고 또 움직이니까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거를 40일 했어요? 40년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철저히 연습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했던 게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사는 곳이 그리스도 안의 삶인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순종 안 했으니까 광야에서 죽고, 그게 조건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에는 뭐하러 들어가는 것인가? 순종을 실현하러, 순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삶.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1장 후반절을 좀 보십시다.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4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늘 종교가 우상이 될 때는 언제 우상이 되냐면 그 종교가 수단이 될 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때 그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라가지 말라 한 곳을 무기 준비해서 싸우러 올라가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나안은 싸워서 뺏는 곳이 아니고 순종해서 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기 준비해서 싸워서 뺏는 땅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어코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엎드려 기다리는 걸 가장 못해요. 뭔가 자기가 도모하고 작용하려다가 꼭 인류가 토해내는 역사의 설사는 엄한 짓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사인도 약속의 자녀도 없으니까 슬그머니 여인의 말을 듣고 엉뚱한 짓을 해냅니다. 그 결과물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인류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4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5절 시작. 아멘.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붙어요. 전쟁을 해요. 3,000명이 죽는 엄청난 패배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 야,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걸 잊었구나. 빨리 사람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난리가 나요. 환호를 지르고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이제 블레셋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에 나가서 2차전을 벌려요. 복수전을 벌이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더 큰 패배가 있었어요. 앞서는 3, 4천명이 죽었는데 2차전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도 3만 명이 살육을 당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괴짜기지. 그 이북분인데 괴짜기지 그래요. 괴짜기지. 법궤가 괴짜기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상징적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법궤라는 괴짜기 필요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종교가 그들의 신앙이 우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 것도 뭘 훈련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훈련하는데 뭘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내 종교적 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게 진리지만 올라가지 말라 하면 같은 상황일지라도 올라가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었어요? 말씀이 이미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괴짜기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되고 순종해야 될 목적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루 종일 민감히 주님 앞에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고 순종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세워 순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앞장이 앞장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서 가심을 붙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